대열이문답 173문입니다. 173, 174, 175문까지 세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문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만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답,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만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무지하거나 아주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못 받게 해야 합니다. 174문 주의 만찬의 성례를 시행할 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의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성례의 요소들과 행동들을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온 정서를 당하여 묵상하며 그러므로써 그 은혜들이 힘있게 역사하도록 자신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고 죄를 슬퍼하는 일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리고 목말라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175문 주의 만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그들이 주의 만찬에서 성례에서 주의 만찬의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간구하며 이 은혜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서원한 것들을 시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성례를 위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태도를 더 정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두 가지에서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았으면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다음에는 더 많은 주의함과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대열림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찬은 너무 복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복인데요. 이쯤에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한다고 한다면 성찬은 이 지상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장차 올 이 말이 벌써 좀 모순이죠. 우리 말로는 모순인데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진실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으나 아직은 오지 않은 이미 실존하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 그 하늘이 오늘 지금 열리는 것이고요. 그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의 통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항상 주어지지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게 주어지는 때요 주어지는 이 의식이라는 것 예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의식을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의 내용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찬에 믿는 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에 172문에서 비록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172문에서 그걸 가르쳤죠. 그러면 성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믿는 자들만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113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신앙을 고백하며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오늘 그 문답의 내용을 보면 그 신앙 교복의 내용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지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무지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성찬의 내용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이 성찬의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이게 이런 말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거기로 초대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어울리지 않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죄가 드러나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성찬의 배제성, 배타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톨릭 주의자들은, 교황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하고 또 성찬 자체가 의식화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참여해서 성찬을 맛보면, 성찬의 떡을 먹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죄가 상쇄된다,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찬은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는 자,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자가 지금 그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성찬의 진실에 더 적당한 일이 할 수 있겠죠. 그럼 고린도전서 5장을 좀 보실까요? 그 173문 그 주 2번에 고린도전서 5장 2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 나왔죠. 5장 13절이고요.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로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이잖아요. 이런 사도의 교훈만 하더라도 지금 열거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사도바울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정말 십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성찬에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가볍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의 증거, 그 회개함의 진실됨 그것을 교회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게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것과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 치리의 과정, 그러니까 교회가 두세 사람의 증인들, 그러니까 합법적인 증인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수의 증인들을 하겠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어떤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심지어 세 번째가 이제 세 단계인데 첫 번째가 그 일에 관여한 자,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전체잖아요. 뭐 공동의회를 할 수 있고 혹은 당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교회 치료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면 외인처럼 이제 바뀌는, 교회 바뀌는 사람을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사도 바울의 교훈과 이런 교훈, 이 우리 주님의 교훈을 연결해 생각해 본다 한다면 교회 이제 합법적인 이런 질서, 보통 이제 마태복음 18장 규정을 따라서 교회 치리 규정이 많이 세워지거든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치리할 때 잘못을 회개토록 할 때 이런 단계를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불응하여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를 성찬에 참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치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도,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권했는데 여전히 듣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당회 혹은 다른 치리회가 그것을 돌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성찬의 진실성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자가 성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을 엄중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참으로 복된 잔치이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순간보다 영광된 그런 순간이어서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싶고 누구라도 초청하고 싶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룩한 자리이나, 그러나 엄중히 그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자리인지, 하나님 자신이 주인 되시는 자리인지를 잘 고려하여서 거기 합당하지 않은 자, 명백히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특히 개혁교회 역사에서 수찬 정지, 좀 발음 자꾸 세네요. 성찬을 받지 않도록, 성찬 받을 숫자죠. 성찬을 받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거죠. 수찬 정지가 굉장히 강력한 치리,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교회가 징계하는 수단이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그 신자에게, 성도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를 미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그를 배제하고자, 실제적으로 배제하고자 혹은 영원히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일시의 그런 충격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부끄러움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것이 마치 다윗처럼, 그것이 오히려 복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 함께 인정하고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수찬정지라고 하는 그런 치리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 어떤 자질,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회개표를 보이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요. 너무 이 시대는 죄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위선이라고 했을 텐데, 이제 그러한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양심에 좀 찔림을 받는 것에 있어서 민감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진단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이 말에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것을 부끄러움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 그리고 교회 치리를 역시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기쁨으로 받는 자 왜 기쁘냐 하면 그 과정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주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의 자존심을 정말 적나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게 하신 줄 알고 보통 죄를 감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기쁨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 치를 받는 자 오히려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74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찬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을 시행할 때 그 성찬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세에 하는가. 사실은 이것은 성찬에 준비하는 과정, 우리가 171문이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해야 되는가 해서 이미 다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그것을 이 성찬 현장에서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장단스럽지 않게 오직 말씀을 따라 좀 신령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명백한 의문은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4문에서 가장 명백한 것은 주의 만찬 성령을 받는 자들이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한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의역이 나오잖아요. 이 책의 번역자가 덧붙인 건데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집중력이란 뭐 집중해서 어디를 이렇게 바라보거나 빵을 쳐다보거나 포도주를 집중해서 음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익혔던 말씀, 성찬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설명하신 주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들을 계속 진지하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에게 빵이 오고 나에게 포도주가 올 때에 그 성경에 담겨있는 신령한 원리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제 떠올리면서 그것을 살피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잖아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주어지는 거죠. 그분의 실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바라는 거죠. 실제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명백한 마음의 의무를 하겠습니다. 성찬 참여한 자의 자세를 하겠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열거되고 있는, 나열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마음의 자세들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이 자체로 우리가 사실은 외울만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내용을 외워서 내가 과연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훌륭한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상의 진술이 있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보죠. 성례의 요소들과 행동들을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성례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빵과 포도주잖아요. 그리고 행동들은 무엇이죠? 주께서 세우신 주를 대신하는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가 그 빵에 축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선언하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선언하여서 지금 그의 몸이 그의 실체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찬 때 성찬 조시는 분 계시거든요. 성찬이 오래 지속되면 피곤하셔서 그런지 조시는 분도 계세요. 혹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성찬이 익숙하지 않고 그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서 계속 이제 의식이 진행되니까 나의 차례가 올 때까지 좀 이제 몸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있을 수 있겠죠. 과정 가운데 훈련은 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신이 지금 사실은 지상을 탈피해서 하늘로 올라야 하는 순간이거든요. 내 영혼이 주를 만나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온 정서를 당하여 묵상하며, 그러니까 주의 실체가 나에게 임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고난. 몸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 자체가 사실 그분의 고난으로서의 몸을 다분히 표상하고 있거든요. 그 찢어진 몸이고요. 그가 흘린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몸, 건강한 피, 이게 아니고 주의 고난이 이미 사실 전제가 되어 있는 그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반드시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만 봐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아프셔서 옆에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겪었던 익숙한 또 기억에 남아있는 일들이니까 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을, 성경 66권 전체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보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수십 년의 경험보다 이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믿음으로 읽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런 주의 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 만나면 괴롭고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당연히 빚진 마음이 들죠. 또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있음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신령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부활로 이루신 그 은혜가 이제 가볍게 안 다가오는 거죠.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으로써 그의 죽음과 고난으로 온 정서를 다하여 묵상하며,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은혜들이 힘입게 역사하도록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희생을 입었는데, 내가 주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에게 그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영적인 새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단하고 죄를 슬퍼하는 일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인에 대해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덧붙여 있죠. 왜냐하면 성찬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고요. 그의 찢어진 몸을, 그의 흘린 피를 우리 모두가 나누어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의식에 담아두려고 계속 애쓰시잖아요. 성례 요소들, 행동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들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빵을 찢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맞죠. 그리고 포도주를 괜히 여러분 안 하다가 괜히 따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 포도주를 돌렸고 이미 잘라져 있는 빵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빵을 사다가 빵을 찍고 포도주를 흘리는 이유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주의 진리를 더더욱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실 기회만 된다면 그래서 성찬이 사실은 말씀자격자 빵을 찍고 그 빵을 또 형제들이 찢는 그것이 덧붙이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뭐 위생적이나 또 시간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몸이 찢어져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하나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또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요 우리의 사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내 피를 흘려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격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세상에 어떤 유대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피로 인한 가족보다도 그 유대가 더 진실되고 영원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75문에서 주의 만찬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 간단히만 좀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이 성찬의 은혜가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성찬 현장에서 주어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 성찬의 은혜는 시간적으로 성찬이 끝나면 그것이 파해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예, 그분과 그 하나됨이 계속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 성찬을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에서만 맛보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제 딱 단절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이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힘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성찬을 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 현장에서 실은 이 성찬에서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웃에 또 직장에 어떤 정말 부당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 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의함으로 그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마음으로 주께서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거기서도 유지되어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끝난 후에 항상 삶의 열매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을 주께 간구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를 꺼리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판단력이 진리에 맞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한 심정으로 다음 성찬을 기대하고 다음 성찬에서 실패했던 그 부분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찬 전체의 과정 가운데 성찬이 지배하는 삶, 성찬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삶이 현산교회에 실제화되는 모든 교우들에게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그 내용들, 이 신령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 흘림이 그의 몸에 찢어짐이 나에게 임하였으며 그것을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이루신 온전한 공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보다 더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